요한일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속에 우리 마음이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행동이 좀 모자라고 또 부족하다 해서 자기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또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를 말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현대 신앙인의 그 문제점이 뭐라고 할 것 같다면은 항상 이 신앙을 외형적으로만 바라본다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을 하고 결정지어버리는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게 현대 신앙인의 큰 문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것이 여러분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문제가 뭘까? 자기 신앙의 문제를 살펴볼 때에 꼭 등장하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가? 자꾸 어떤 다른 사람을 내 앞에다 끌어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싶고 문제점을 잡고 싶어하고 뭔가 비교하고 싶거들랑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세우라. 그런 말씀을 제가 매번 드렸습니다. 사람을 내 앞에 세웠을 때에는 물론 어떤 사람 비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한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더 내가 나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사람 비해서 나는 좀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 않고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앞에 세워둘 때는 우리에게는 몽땅 다 문제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족함이 폭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세우기를 부지런히 하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자꾸 옆에 사람을 내 앞에 세워놓고 보면은 남들과 같은 행위와 열심이 없을 때에는 공대 신앙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문제 해결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저 사람처럼 나도 해야만이 내가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저 사람처럼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본을 받아서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때는 지금은 당장 좀 내가 나아진 것 같고 내가 좀 신앙이 좀 생긴 것 같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힘이 없다,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아 그렇구나,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이 힘이 없는 거구나. 그럼 기도하면은 신앙에 힘이 생기겠지. 또 이러한 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를 하자 딱 결심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러한 결심이 과연 실행이 되고 또는 오래 지속이 되는가? 그걸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내가 그래 한번 하자 이렇게 결심했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먹거나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먹기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고 발전된다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는 항상 제자리에 맴도는 뿐이라고 하는 것. 근데 내가 느낄 때는 뭔가 잘한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중대한 오류가 뭐냐면은 신앙의 문제를 뭘 하고 뭘 안 하고 여기에서 자꾸 문제를 찾아 헤매는 것. 이건 굉장히 중대한 오류예요. 이런 오류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신앙의 잘못된 것, 문제점을 절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행함이 있었을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거든요.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어떤 문제의 잘못됨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파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열심히 철저하게 행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성경을 뛰어넘어서 율법이 안식일 계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3년 몇 갈 더 붙여가지고 비리화 시켜서 지켜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들 볼 때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 완벽하게 이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속에 예수님 뛰어들어가지고 그들이 문제 있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기가 찬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당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짓거리느냐. 그게 바리새인들의 그 반대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처럼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찾는 거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는 어디에 차지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문제를 필히 차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 이걸 묻고 이걸 차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느껴질 때에는 그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신앙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문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지키지를 않았다는 것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출발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뭐냐면은 그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길은 그것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삶이 참 되게 피곤한 것도 있고 고통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러한 어떤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인데 그러한 어떤 고통들, 삶의 힘든 것들, 어려운 문제들, 낙심들, 피곤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시작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속에 주어진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제 문제점들이라면은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게 되면은 그런 병도 안 걸리고 뭐 여름도 없고 낙심도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죠. 왜 그런가면은 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본래 인간, 죄 짓기는 인간 돌아간다. 이걸 뜻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본래 인간, 죄 짓기는 인간 돌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달리 변하는 것이 아니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에서 예전에는 내 문제에서 자꾸 나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고생하고 피곤해지고 이런 모습들인데 이제 내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이게 바른 관계에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뭘 알게 됩니까? 야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이유를 알게 되고 결국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는 것.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생의 해결점이에요. 아, 이게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고생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게 끝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걸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항상 주변에 어떤 상황, 형편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속에
놓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자기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읽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른 관계예요. 자기들의 고난, 자기들의 고생, 고통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 속에 그들은 실망치 아니하고 그 문제점 때문에 낙심치 아니했고 문제, 고통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와 겹겁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보인 분들이 바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린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도 내 고통만 생각을 하죠. 내 힘든 것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가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항상 나를 지금 바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중점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문제 속에 자꾸 내 처지만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낙심이 돼버려요. 그게 다인 것 같고 그런 관계에서 신앙은 제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자유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신앙에서는 힘든 일 조금만 있어도 방황해버리고 처져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현대교회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설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설교거든요. 뭔가 지금 처음에는 나중에 좀 나아지겠지. 내가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좀 좋은 것으로 갚아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설교라 그 말입니다. 헌금했으니 복 줄 거다. 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대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러 있는 한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옳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한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옳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그 바른 관계, 바른 교제, 그 관계 속에만 있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미래,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무엇인가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 않겠습니까? 바른 관계에 있다면은. 결국 그러한 믿음에는 자기 형편에 매진한다 그 말입니다. 좋으면 웃고 나쁘면 낙심하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나고 기분 나쁘면 뭐 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고 항상 그분에게 나아가는 그런 생활 돼야 한다는 것이 말씀이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요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얘기인데 죄악의 낙을 누린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편히 사는 그걸 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편하긴 편한데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모세의 선택은 고난이냐 편한 낙이냐 이것이죠. 근데 고난은 하나님 백성과 이 고난받는 길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비록 고난이지만은 그 나중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을 머물러 사는 그 결과고 지금 내가 편하고 애굽의 왕자로 얻은 호의호식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낙은 지금은 당장 육신이 좋은 것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은 잠시 잠깐이면 끊어져버릴 끝나버릴 그런 인생이 지나지 아니한다. 이게 선택의 갈림길이라 그 말입니다. 모세의 이런 선택의 그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상황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세상 보기엔 재미가 없고 나에겐 득이 없는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게 나에게 복입니다. 이게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장에 살펴봤던 요한일서의 중점은 요한이 하나님과 사귀를 말했습니다. 교제를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기를 소원하는 요한의 심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른 관계. 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어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외형적으로 신앙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종교적 행위에 자꾸 그 답을 찾는단 말이죠. 내가 뭔가를 부지런히 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씹으면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되어 있죠. 나의 첫 출발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그 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그 나의 자녀라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서신은 그 85년경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때는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지금 연로했을 그런 시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란 표현은 요한이 이제 나이 많다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하는 말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기 자녀란 정확한 표현은 나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어린아이들에게 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이 서신을 읽은 사람들은 교회 신자거든요. 신자는 어린아이들 아니고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을 향해서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이 볼 때 아주 신앙적으로 지금 어린 상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연약한 그런 자들에게 요한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은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를 아니한다 이렇게 여기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이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죄를 범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쓰고 있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죄를 범치 아니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를 범치 않는다. 자, 우리가 죄를 범치 않는다는 이 말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죄냐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가 죄냐 이 죄를 모르고서 죄를 범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뭔가를 알아야만이 죄를 범지 말자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단 말이죠. 만약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죄 범하지 마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또 역시 어떻게 나가냐면 인간의 행동을 두고 이건 악한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자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착한 행동하고 이건 나쁜 건 이건 하지 맙시다. 이런 식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의 죄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말하는데 이 죄는 하나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지 않냐는 모든 건 다 죄입니다. 다 악한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아니하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를 아니한다는 것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자, 사람이, 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를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를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순종치 못한 부분도. 그럼 여러분 경험이 좋아서 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만들겠습니까? 뭐가? 그 원인 모르겠습니까? 예? 금방 답이 같은 말이 살짝 들려왔는데
그게 말이야 내가 알아먹지. 그 성경에 보면은 뭐가 뭘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는다 이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욕심이 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그 본질 속에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말이죠. 그냥 아 저거 먹고 싶다 따먹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맨 먼저 뭐가 출발됐습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그 뱀이 야 이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딱 보니까 그때서야 야 이게 먹음직 보암직하고 마음에 들잖아요. 그게 뭡니까? 욕망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내가 뭔가 나아지겠다는 거 욕망이라 그 말이죠. 그 욕망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욕망에 내 욕심 지배할 때에 불순종 필연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을 때. 말씀은 나에게는 그때는 이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나에게는 전부고 거기에 나게 선한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 이건 그때는 별 관심을 안 둬버린다 그 말입니다. 죄를 범치 아니한다 그 얘기는 독질하지 맙시다 뭐 선거운동 하죠 이런 게 아니고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게 한다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머문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처럼 진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인데 근데 문제가 정작 뭐냐면은 현대인이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심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나의 생명이라는 그런 어떤 간절 욕망 그런 바람 속에서 진리에 내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 자꾸 관심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여기에 자꾸 몰려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다는 거 이것을 생각지를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시 욕망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우리 욕망은 단순히 갖고 싶어 갖게 하는 거, 그걸 살게 하는 거,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 그걸 무시하버리게 만들었던 그 말입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지 못할 때 이런 말을 하면은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포기해야 됩니까?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를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내 인생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반발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의 주장이라 그 말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죄라고 하는 건 나의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내 욕심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삶에 머물러 있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서부터 생각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들고 나온 것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난 열심히 있으니까 자기는 문제없는 신자로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현대인의 문제점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살아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 삶의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려는 이것이 바로 죄의 삶이다. 이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죄를 범치 마세요. 죄를 범치 말라 이 얘기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으라 그 말이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날 세워서 하려고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건 신자에게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진리의 마음도 신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는 나의 고통과 내 문제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그럴 때 이미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해결점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받지를 아니하는 것.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는 것. 그게 문제 해결인데 지금의 외형적인 어떤 머물러 있는 신자들은 그게 아니고 자꾸 내게 있는 문제 자체를 없애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안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안 기다립니까? 자꾸 겹겹이 튀어오는 게 문제죠. 결국 그 사람 평생도록 이거 없애 저거 없애달라 그런 요구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자로 전락되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절대로 문제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한단 말이죠. 그래 기독교 방송도 들어오면은 그 교인들이 그 방송에 나와 있는 목사한테 전화를 상담하는 거 그런 내용 많이 볼 수 있는데 태반이 뭐냐면은 기도합시다. 태반이 그거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뭘 알려줍니까? 계시를 받습니까? 꿈을 꿉니까?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떤 그 안에서 문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내게 있는 문제를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그런 소원밖에 없는데 그 속에 뭘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가지고 그 속에 나를 바라보라 그 말인데 그게 문제 해결인데 이미 초점이 달라있는 가는 길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 말은 교회 열심히 다니라 이런 뜻에 하는 말이 아니고 제발 믿음이 연약한 너희들이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러 있으라. 그게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교직에 살아가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 사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얼만큼 내가 찾아가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서 주로 보이는 게 어떤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하나님 바른 관계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가까이 가는 친화적인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건 우리가 분명 큰 문제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거부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한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외형의 어떤 행동은 내면에 있던 그 안에 있던 내 문제가 행동으로 피어나올 뿐이지 행동 자체가 죄로 끝나는 이건 없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내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욕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내 욕심에 대해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한다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에 대해서 미워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거부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끊임없는 욕심을 두고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그 욕심을 두고 기도하신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욕심 자체를 변명을 해버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돈 없이 있다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면서 돈을 구하는 내 모습을 합리화시켜버리죠. 정당한 것처럼 여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에서 내가 진리대로 믿음으로 살아도 나에겐 득될 게 없다는 이런 생각에 서로 잡혀버린다는 얘기죠. 분명한 사실은요. 신자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인간 연약한데 뭐 이래가지고 뭐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신자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게 했다는 것. 이를 생각하면서 죄를 거부하시고 죄를 미워하려고 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내 속의 욕심 자체를 여러분이 극도록 미워해야 됩니다. 내 속의 탐욕 자체를 여러분이 극도록 거부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 욕심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바른 관계로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그래봐야 죄의 뿌리는 뽑아내지를 못하죠. 근데 내가 죄를 범지 않으려고 하는 내 욕심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게 바른 관계거든요. 내 욕심에 하나님, 내 욕심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러한 그 갈망, 이런 염원이 그 순간만큼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붙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사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 괜히 했겠습니까? 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겪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뭔가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 말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붙들어놓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일이다. 이것만 깨닫는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본다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남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해결점이에요. 고통에서 평안을 찾게 되죠. 그리고 살아가면 생여 내 욕심에 의해서 또는 죄를 부망하면서 생각나거든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죄를 범치 마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 죄가 주를